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에 최근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 연속 전시 내각을 소집해서 격론을 벌였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은 15일 오후에 소집된 전시 내각이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란에 반격한다는 방침에는 뜻을 모았으나 언제 어떻게 할지에 관해 의견이 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신 내각은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 외에도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신 내각의 핵심 구성원인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빠른 보복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츠 전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늦출수록 국제사회의 지지는 더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결론을 내는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반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스라엘의 직접 대응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전시 내각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 측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앞서 이란의 공격 당일인 전날 14일에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자 중동에 배치된 미군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이 뛰어올린 80기 넘는 무인 항공기를 미국이 파괴했으며 탄도미사일 최소 6발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발사 이전에 발사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미사일 한 발과 예멘의 후티반군 통제 지역의 지상에 있던 드론 7기 등이 포함됐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구축함 두 척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하는 등 영내 병력을 보강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를 해왔다고 미 국방부 측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에 따라 영내 미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들을 계속해서 격추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전력은 추가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하고 영내에서 작전하는 미군을 보호할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요르단과 요르단 국민에게도 위협이 된 이란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두 지도자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확전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과 독일 외무장관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회담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영내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국가 간 무역과 투자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상하이 퉁지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을 통해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은 공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UN 대표부 공사 참사관이 러시아가 북한 무기 불법 조달을 은폐하기 위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플랫폼 다각화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더 높아졌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동맹 수준을 역대 최고로 격상한 것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지만 평양과 안주는 오전까지 비 내리다가 맑겠습니다. 평안북도, 황해도, 강원도 맑습니다. 자강도와 함북도, 양강도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3도, 최저 기온 10도에서 24도 예상합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앞바다 1에서 3m, 서해는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 무기의 불법 조달을 은폐하기 위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도 북러 군사 협력 강화를 규탄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켈리 미국 유엔 대표부 공사 참사관이 12일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무기를 조달하는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켈리 참사관은 이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listen closely to Russia's words, but let us also look at its actions. Russia is committing aggression against.
이어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군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10여 차례 이상 공격했고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만 40발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1만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수품과 군수품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고 켈리 참사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두 나라가 거래한 컨테이너가 만여 개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켈리 참사관은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와 탄도미사일 조달의 전체적인 규모를 숨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By using its veto against the DPRK panel of experts, Russia is attempting to hide the full extent of its procurement.
그러면서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주요 책임을 다하려는 안보리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이달 말을 끝으로 15년간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제공을 규탄할 목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러시아와 북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 문제를 놓고 회의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더 적절한 오늘 회의의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is regard, it is irrelevant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began this war by invading Ukraine,
이어 전날인 11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사용 문제를 주제로 유엔 총회 회의가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어두운 부분, 즉 러시아에 대한 북한제 탄약과 탄도미사일의 불법 공급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러시아로의 북한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we once again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transfer of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또한 북한과 러시아 양측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또 다른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며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토마스 핍스 정무담당 부조정관은 러시아는 안보리는 물론 유엔 총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신 나는 북한이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고 신제국주의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Russia does not listen to this council nor to the General Assembly. So instead, let me urge North Korea to stop supporting.
핍스 부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포탄을 구입하고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has bought several dozen ballistic missiles and millions of artillery shells from North Korea, which have been used in attacks.
이어 물론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를 면밀히 조사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안보리뿐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구조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와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대표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전문가 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사용 등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란, 북한과 같은 푸틴의 동맹은 무기 공급과 관련 우려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에 미사일, 드론, 탄약을 부지런히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utin's allies such as Iran and DPRK seem to pay no heed to the council's meetings on weapons supply.
이어 이란의 드론과 북한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계속 죽이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무엇을 대가로 제공하고 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요청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서방 무기가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전에는 민스크 협정을 숨긴 채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서방은 관련 활동을 홍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번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두 친러 세력 간에 체결한 휴전 협정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돈바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하는 등 처음부터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으며 이를 허용할 수 없던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 즉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권 내 서방 후원자들은 무기와 지원 측면에서 서방의 도움을 받으면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그것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환상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 다각화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 등 미한일 협력도 촉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미사일이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이것은 침략을 억제하고 국토를 방어하며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 파트너들을 방어하는데 미사일 방어와 미사일 격추 역량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It underscores the indispensability of missile defense and missile defeat capabilities to deterring aggression and to defending our homeland.
이어 동맹과 파트너들도 같은 결론을 내려 자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국방 현대화 목표에 따라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발사 플랫폼을 계속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체 추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 핵무기라고 주장하는 무기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힐 부차관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 안정을 약화시키고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일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 한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활성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미국이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내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외교 안보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공간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의 공중공격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통합해 탄도미사일 방어와 공중방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히스 콜린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청장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는 데 있어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한된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있다며 특히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 defend our homeland from ballistic missile attack,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or GMD system, remains our nation's sole protection from limited attacks.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수명 연장 프로그램은 2028년 말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배치될 때까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청장은 이 밖에 지상 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뢰성과 역량, 사이버 보안과 보건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이며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보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의 션 게이니 부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신형 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 추진체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제임스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과 이란이 공격적 전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극초음속, 탄도,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며 영내 미군과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힐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추가 안보 예산안에 승인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절실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이 자국 및 영내 안보를 위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공화당의 조시 헐리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홀리 의원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회 연설 직후 VOA와 현장 인터뷰에서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방비 추가 증액 등 일본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홀리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사일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양국 간 국가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중대한 움직임입니까?
A good, in a very good way. I mean, we need, listen, Japan is arguably our most important ally, maybe in the world.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일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태평양에서는 확실히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호주도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의 안보 노력에 함께 더 깊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보다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물론 중국 때문입니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우리 동맹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보십니까?
Much as possible. South Korea, Japan, Australia, India.
네, 가능한 많이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모두 그래야 합니다.
그런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더 몰두하고 강압적 행동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없나요?
Yeah, no, I think on the contrary, what we have the message we have to send to China is any military aggression will fail.
그런 문제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보내야 할 메시지는 어떤 군사적 침략도 실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군사적 공격 능력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유지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침략을 막기 위해 올바른 위치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군사적 침략 시도는 실패할 것이고 부질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중국, 일본이 다음 달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원치 않는 결과는 뭐가 될까요?
Well, the critical thing here is that our allies in the Pacific have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Pacific and that we're going to do.
중요한 것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태평양의 동맹국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맹국이라도 걱정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저의 오랜 우려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럽에 정신이 팔렸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문제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 동맹국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러시아 문제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평양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평양 동맹국들에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평양이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군사 지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경제 및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고요. 미국은 중국 문제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that I'd give him advice on that. I just think that for us, for the United States, our priority has got to be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에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우선순위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일본이 자국 및 역내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그들이 세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역내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우리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평양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지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 의원으로부터 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동맹 수준을 역대 최고로 격상한 것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도 격상된 미일 동맹에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로 미일 동맹이 더욱 강력한 안보 동맹으로 재편됐다는 점을 꼽으면서 이 같은 협력의 배경에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전함을 건조하고 더 많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드는 등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추적하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outbuilding the United States. It's building more ships. It's building more new ICBMs.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영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동맹국이 필요하다면서 안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과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동맹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센가쿠 열도와 남중국해의 여러 지역, 타이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일본의 협력은 매우 유용하다면서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일본의 오랜 평화적 센가쿠 열도 관리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포함해 동중국해에서 강제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보 도전이 심화되는 속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양자 동맹이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지휘 및 명령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평시나 유사시에 미군과 일본군 간 상호 운용성과 계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오코 고토 윌슨 센터 아시아 인도태평양 국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양국의 가장 큰 공통 우려 중 하나는 중국의 불안정 요인, 특히 안보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 그 같은 공통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Summit meeting is a reflection of shared concerns and one of the biggest shared concerns.
중국의 공격적 행위뿐 아니라 국제 질서 위반에 대한 공통의 우려가 미일 양국뿐 아니라 영내 주변국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일 양국은 상호 협력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호주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소다자주의 그룹에 포함시킴으로써 영내 미국의 동맹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대중국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미국의 그 같은 구상이 담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마크 케네디 윌슨 센터 와바 전략경쟁연구소 소장도 1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한국 대신 일본이 미국 안보 동맹의 핵심이자 상수로 격상된 것은 한국이 처한 외교적, 지정학적 특수성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South Korea always has been very rightly concerned about
케네디 소장은 한국은 항상 북한이 제기하는 한반도 내 위협에 대해 매우 우려해왔다면서 이런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일본에 비해 중국 등 영내 다른 국가와의 현안에 관여할 여지가 더 적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되기 위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그동안 외교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이 영내 중국의 잠재적 교란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소 낮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앞으로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일 안보 동맹 구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 노력해왔다면서 한국의 대중국 미일 안보 협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강압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look at history and the fact that for decades China's been trying to establish a
베넷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미한일 협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중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을 다소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 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때보다 더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에 올인하겠다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아도 된다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 분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ut I think South Korea would be best choosing individual components. For example,
미국과 일본이 영내 위협에 대응해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북한이 제기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그런 능력을 갖출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참여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케네디 소장은 대중국 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진단했습니다.
Now that Japan is upgrading their both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as
일본은 현재 군사적 능력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모두 개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맹이 함께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타이완 및 남중국해 문제 등 모든 영내 현안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공동 지휘 및 통제 구조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러한 지휘 통제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기적 열망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소장은 미국은 동맹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영내 동맹 요소와 통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동맹국이 서로 더 많이 연결될수록 어떤 종류의 공격적 행동에도 더 큰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오코 고토 국장도 한국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한국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 the security front, there is a coherent
고토 국장은 미일 안보 협력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참여와 헌신에도 달려 있다면서 한국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라면서 한국이 처음부터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모든 조치에 한국의 이익과 우려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일관된 로드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기조 아래 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도 한중일 경제협력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S. obviously doesn't object to Japan and the ROK having economic ties with China.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중국과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영내 안보 현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는 없으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를 군사 장비로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미국이 수출을 불허한 만큼 해당 분야 협력 진전은 미국에게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문제를 논의한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이 밖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주제로 한 12일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재 회피를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밖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해 이를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관리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안보리 내 파트너 국가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한 것을 다시 강조하자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제재위원회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상황을 미리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안보리에서의 임기 연장을 포기한 것이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는 우리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를 원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이 작업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우리는 임기 연장 협상에 시간을 투자했지만 러시아는 어떤 종류의 타협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어느 시점 임기를 연장하게 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고 탈북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면담합니다. 이 관리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이번 한일 순방의 두 번째 목표는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나라와 협력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한의 인권유린과 침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 문제를 조명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에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회동은 이러한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3국 차원의 접근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하는 분위기가 북중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한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조중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양국 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친선의 역사적 전통을 부각하고 세기와 연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자며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이 이끈 중국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북한과 중국 사회주의의 무궁한 발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자오 위원장의 방북 성과를 축하하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중국의 당과 정부는 늘 전략적 차원과 장기적 안목에서 양국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또 중국은 두 당과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하에 북한과 함께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공동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협력을 심화해 양국관계 함의를 풍부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찬 후 차량에 탑승해 떠나는 자오 위원장 일행을 직접 배웅하는 사진을 싣기도 했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3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자오 위원장은 지난 12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조중 친선회의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조중 친선회로 선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과 자오 위원장이 양국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미한일 공조에 맞서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중국은 회색지대 외교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중러 협력에서 온도차가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전통적인 한미일의 대응에서 북중러 연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위를 조절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75주년의 즈음에서 자오로지 중국 공식 권력 3위가 갔다는 얘기는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북중 교류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북러 사이의 움직임과 비교할 때 북중 간엔 아직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중 양국이 자오 위원장의 이번 방북을 통해 돈독한 양국 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했다며 김 위원장이 자오 위원장이 탄 차량을 직접 배웅하는 장면을 담은 북한 매체 사진도 그런 차원의 연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북중 관계가 좀 더 외부적으로는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북한이 원하는 북중러 구도, 진영주의 구도가 구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을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징성 부여해서 연출하는 건 워낙 잘하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성공은 했죠.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자오 위원장의 방북을 통해 중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와의 지나친 밀착을 견제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박사는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북한과의 극적인 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북한과의 관계 중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당대당 관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전략 도발을 자제토록 관리 외교에 나선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자오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조중 친선회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방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5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 박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현재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양자 관계를 통해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국면이라며 북중 정상회담은 미국 대선 결과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미일 뭐 지금 필리핀까지 엮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중북러 뭉쳐 막 이러는 손해니까 일단은 양자관계로 하면서 미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시간도 좀 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된다든가 누가 되느냐 일단은 더 큰 게 미국인 것 같아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수교 75주년을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북한 경제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감으로써 국제사회에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라든가 또 유엔 안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북한의 대응 측면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러시아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뭐 측면에 고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대외적인 관계까지 다 감안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가져갈 필요성 이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러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가까워지는 데 대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 해군 함정이 최근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국은 또 이달 초 한국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 순찰도 실시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영국 해군 스페이함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들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영국 해군이 2018년 이후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것은 11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또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영국 등 관련국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스페이함은 영국 해군의 2세대 리버급 원형 초계함 중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이라고 영국 해군은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스페이함은 지난해 1월 초에도 동중국해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관련 감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같은 해 2월 영국 해군 함정 최초로 한국 평택항에 입항해 미국 한국 해군과 함안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이함은 또한 지난해 11월 인도, 올 1월 스리랑카에 이어 지난 2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등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11일자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영국이 이달 초부터 11일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찰에 한국 측 수상함 해상 초계기와 영국 수상함이 순찰에 참가했다며 이번 작전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고 지지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순찰에 양국의 어떤 선박이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동순찰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다운인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국 해군 간 시행된 최초의 작전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기상정재공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릴 텐데요. 평안과 안주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막습니다. 평안북도, 황해도, 강원도 지역 막습니다. 자강도, 함북, 양강도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20mm 미만으로 내리겠습니다. 모래 섞인 황사비 예상합니다. 자강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3도 분포,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평양 안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 맑아지겠습니다. 바람 좀 붑니다. 평양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0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3도에서 21도 분포 예상합니다. 황해남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개성, 신계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개성은 10도에서 20도 분포 예상합니다. 사리원 기온은 9도에서 2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은 7에서 19도, 강계 8에서 19도 예상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장진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는 대체로 맑습니다. 바람 좀 불겠습니다. 원산 기온은 13에서 24도 분포, 함흥 10도에서 24도, 평강 9도에서 19도 예상합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청진, 선봉 바람 불겠습니다. 청진 기온 8도에서 15도, 김책 8도에서 15도 예상합니다. 양강 흐리고 바람 불겠습니다. 해산 삼지연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기온은 아침 최저 영상 6도에서 낮 최고 16도 분포, 삼지연 3도에서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막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0.5에서 1.5m, 또 먼바다는 1.5m로 일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4월 15일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수단 정부군과 준 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사이에 유혈 사태가 시작돼 권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1월 21일 현재 13,000명에서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다른 3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위기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단의 상황은 재앙적인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me 18 million Sudanese people face acute food insecurity. Children are starving, wasting, and dying.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약 1,800만 명의 수단 사람들이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며 어린이들은 굶주리고 버려지며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비좁은 난민촌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은 부족하고 홍역과 콜레라 그리고 다른 예방 가능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단에 아직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다르푸르 사람들은 기도의 부름이 아니라 총소리와 폭격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눈을 뜬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페리엘로 수단 담당 특사는 이미 많은 수단의 취약계층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극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time for peace. This is a time for coming together and getting the Sudanese people back.
페리엘로 특사는 지금은 수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난 2019년에 시작된 수단 국민들을 위해 아름답고 민주적인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방법과 용기로 그들이 시작한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이 원하고 합당한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수단 국민들은 매우 단결돼 있고 그들은 전쟁의 종식을 원하며 그들은 수단의 민주적인 핵심 기관을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펠리에로 특사가 말했습니다.
The Sudanese people are extremely united in what they want for their future. While there may be divisions on Twitter or other places,
펠리엘로 특사는 트위터나 다른 곳에서 분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즉각적인 평화에 대한 열망, 완전한 인도주의적 접근, 그리고 2019년 수단 국민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합하고 영감을 주었던 헌법적인 전환으로의 복귀, 그리고 통일된 군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단 국민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엘로 특사는 수단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단결하는 것 그리고 평화 노력을 저해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밝은 빛을 비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의 최근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 연속 전시내각을 소집해 격론을 벌였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은 15일 오후에 소집된 전시내각이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란에 반격하는 방침에는 뜻을 모았으나 언제 어떻게 할지에 관해 의견이 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시내각은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 외에도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내각 핵심 구성원인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빠른 보복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츠 전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늦출수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결론을 내는 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반격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스라엘의 직접 대응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전시 내각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 측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앞서 이란의 공격 당일인 전날 14일에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자 중동에 배치된 미군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이 띄워올린 80기가 넘는 무인항공기를 미국이 파괴했으며 탄도미사일 최소 6발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발사 이전에 발사 차량에 탑재됐던 미사일 한 발과 예멘의 후티 반군 통제 지역의 지상에 있던 드론 7기 등이 포함된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구축함 두 척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하는 등 영내 병력을 보강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왔다고 미 국방부 측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에 따라 영내 미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들을 계속해서 격추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전력은 추가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하고 영내에서 작전하는 미군도 보호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요르단과 요르단 국민에게도 위험이 된 이란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통화에서 두 지도자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확전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과 독일 외무장관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영내에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튀르키예가 영내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관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국가 간 무역과 투자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상하이 퉁지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 중국 자동차들이 있게 될 것이라면서 항상 분명해야 할 것은 경쟁은 공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말해 덤핑과 과잉 생산이 없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이 관료주의적 장애 없이 현지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